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2년 넘게 중단했던 이집트행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맥심 소콜로이 러시아 교통장관은 오늘 내년 2월부터 모스크바 카이로 항공편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 여객기가 시나이반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폭탄 테러로 추락한 사건 이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 224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소콜로이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이집트가 조만간 보안 지침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모스크바 카이로 직항편은 내년 2월 초쯤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 영국도 지난 2015년 IS의 테러 공격으로 샤르멜 셰이크를 오가는 이집트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태국을 방문 중인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셉윤 특별대표는 오늘 방콕에서 대북제재와 함께 직접적인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이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대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길 원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며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하며 북한도 자성남 유엔 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시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국제공항으로 발사한 미사일 파편에서 이란제 미사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은 충돌이나 테러 조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멈추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냉전 시대에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기술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도입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계속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은 유엔 중재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주 동안 제8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 회담을 마쳤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황금 같은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러리즘 문제 이외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발언에도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대북 기조를 내놓음으로써 조율 부족을 노출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ns are ready to talk. They have said over and over explicitly that they will come back to the talks only after they complete the nuclear program. So I am highly.
테리 전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야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게 북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탄두의 재진입 기술 보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리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반관 반민 대화에 미국 대표로 초청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해도 북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 북한 측 인사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ways in the driver's sea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ris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cides when parties will get together to talk.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운전석, 즉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선 대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통상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한 뒤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만 북한이 아직 이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도 북한이 먼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has just said that the time is not right for talks. So, you know, they're the ones that are discounting talks right now. So, we really have to see what but I think it is to
현재로선 대화를 무시하고 있는 쪽이 북한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 전문가들 모두가 놀랐지만 곧바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라고 테리 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테리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신년사의 어조가 바뀌고 동시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고려해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sonable for the U.S. to say we're willing to have an introductory exploratory meeting with no preconditions and no set agenda.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그 어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란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이런 성격의 만남을 조건 없이 또 아무 의제도 올려놓지 않고 갖겠다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statement was directed to the leadership at North Korea and directed with the presumption that eventually, maybe already,
우선 북한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충분한 고통을 안기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협상을 바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외에 다른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광이 아니며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진 외교적 대화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특히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He said talks without preconditions, but not negotiations. So I think that's been clarified. You know, I think everyone would agree that
Tillerson 장관이 당시 발언에서 대화의 조건이 없다고 했을 뿐 협상의 조건이 없다고 했던 게 아니란 점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보단 대화가 낫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틸러슨 장관의 12일 발언에서 북한이 거쳐야 할 조용한 기간이 언급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So if you go back to Secretary Tillerson, what he said was he would need to see, you know, a cooling off period or a period with no activity as a sign of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냉각을 위한 시간이나 아무 활동이 없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국무부의 13일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백악관의 경우 지금이 대화 시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백악관과 국무부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굿캅, 배드캅 전략, 즉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눠 맞는 것일 수 있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북한 해상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작전의 개념과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을 절반 가까이 축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작전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nterdiction to me, that word means we're going to stop selected ships on the high seas or as they're about.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과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해상 차단은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상 봉쇄는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상 차단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already authorized to do that und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bviously, and there's over 100 member states.
100개국 이상이 합의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에 해상 봉쇄가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백톨 교수는 현재 미국이 하려는 정책은 재래식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북한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re probably doing now is selective interdiction of targeted North Korean ships or.
그러면서도 북한에는 작은 규모의 항구가 많고 적법하지 않은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을 다르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CIA 국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리처드 베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VOA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봉쇄라는 단어 대신 격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입니다. 백톨 교수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way we got around calling that a blockade, which by the way is an act of war.
그러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봉쇄하길 원한다면 쿠바 사태 때처럼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해상 봉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것은 북한의 우스꽝스러운 기존 수사들과는 달리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교의 제임스 포레스트 교수는 상징적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 naval blockade against North Korea might seem attractive to those in the U.S. who want the visible show of force.
해상 봉쇄는 군사력 과시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해당 작전에는 미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해상 봉쇄를 위해 필요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think that either South Korea or China would react positively to that. I think they would see that.
포레스트 교수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 해상 봉쇄를 너무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현 긴장 상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베츠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 정책이 시행돼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상 봉쇄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이를 위반하는 어떤 국가의 선박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배츠 교수는 또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해상 봉쇄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뚜렷한 결과도 없는 과정과 인도주의를 문제 삼는 비판 여론을 몇 달 혹은 몇 년이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백톨 교수는 해상 봉쇄가 이어진다면 북한에 목을 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백톨 교수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독자적 작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rst problem, of course, is that it will be very resource intensive for the U.S. Navy.
백톨 교수는 동서에 걸쳐 해안선이 있는 북한의 경우 관리해야 하는 영해가 매우 넓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군함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해당 작전에 군사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반면 포레스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해안을 봉쇄할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certainly has the military superiority that would allow it to blockade the entire
정확히 몇 척의 군함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하며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한 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군사 기술 등의 해상 유입로가 막힐 경우 지상 국경을 통한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의 협조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각국 장관들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이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은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를 알리는 공식 문서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화학 생물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압박의 방법과 의미도 협의합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제재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베시오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한 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일본 상공을 지나간 탄도미사일 등 모두 17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을 비난하는 결의를 반복해서 채택했으며 추가 도발 자제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 것은 물론 화학 생물 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관련 활동 중단과 함께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베시오 대사는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 같은 안보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이날 회의를 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특정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건 올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도록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올해 안보리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나온 틸러슨 장관의 발언입니다.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active in addressing North Korea. Those days must come to an end. Failing to act now on the most pressing security issue.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 그런 날들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방북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방북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이익이 된다면 언제라도 어디에도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하는 쌍방이 중재를 원하면 거기에 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번 주만 해도 두 나라는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회동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베이징에서는 두 나라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한일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작한 같은 날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중러 정상회담이 무려 30차례 가까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나라가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수록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쌍중단과 쌍궤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인데요.
예.
최근 들어 이런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미국과 다시 각을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군요.
예,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 의회가 우리를 북한과 이란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리와 협력해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당신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두 정상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두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적대시 정책이 북핵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인데요. 북한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핵은 미북 양측이 해결해야 할 양자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말고도 다른 현안을 놓고도 미국과 맞서고 있다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이란과 시리아 등 대부분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제 문제보다는 주로 무역과 타이완 등 양자간 현안에서 갈등이 큽니다.
예. 중국의 경우는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도 갈등 관계에 작용하는 것 아닐까 싶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할 목적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서 중국은 강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꾀하는 형국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서도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발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러시아가 더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의 대미 입장이 대체로 우회적인 반대와 비판인 반면 러시아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가령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을 비난하면서 김정은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는 좀 더 어려워지겠군요.
예, 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가까운 예로 두 나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난달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등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가 기존의 제재 이행마저 엄격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 또 이것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전 특사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laces where human rights has improved without regime change. We get in trouble when we talk about.
킹 전 특사는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면서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f there's going to be change in the regime, it should come from the people themselves.
또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내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는 대북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we need to encourage the people in North Korea to know what's going on.
킹 전 특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보 확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any circumstance. We've always had problem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은 어느 환경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이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 쏠려 있어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both the Trump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not had that different policy on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공격적으로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자신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ositions that have not been filled. And this is just one. They're looking at a lot of issues. They're going to propose to basically eliminate special envoy.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직 외에도 여전히 행정부 내 공석은 많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일 VOA에 이 자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도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북한 인권직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다며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하고 해상에서 물품을 바꾸는 등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가 북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지난 9월 2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책동은 그 악착성과 미개성에 있어서 극악한 범죄로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 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
북한 당국이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나 피해 상황을 좀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 설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북한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제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reated a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of this impact of sanction itself shows that how
북한 당국은 제재의 여파가 일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체제 단속과 민심 위반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자력갱생 등 제재 대책에 할애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 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관영 매체도 현 상황을 엄혹한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TV는 보도 시간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의 그물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샬 빌링슬리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originate in China. They turn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 무역회사 소속 예성강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 수산물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 K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북한산 꽃게와 조개 생선을 중국 국경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최근에 놔두고 사진 한 장을 북한의 충진 앞바다에서 잡힌 털개 연길로부터 받았는데 그 털개 역시 충진에서 잡힌 게 뭐 하루 만에 이제 연길까지 건너오는 거 보면은 국경 일대에서 어떤 밀무역 뭐 이런 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 그물망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 버팀목인 중국과의 교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천만 달러보다 62%나 줄었습니다. 중국은 또 10월부터 항공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정제유 수출 중단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전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 must be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Yes.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 20척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 1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 밀수와 환적 등이 계속되자 해상 차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해상 봉쇄는 선전포고라며 무자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제재가 김정은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사드 문제로 위축됐던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고요.
예.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망 중립성 관련 규제를 폐기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방문 사흘째를 맞아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리 총리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전후해서 끊겼던 두 나라 경제 무역 부처 사이에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문 대통령과 합의했습니다.
네.
또 중단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다시 가동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합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줄이기와 의료협력, 또 한반도 서해안 수산자원 보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또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예리 총리는 중한 간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는 분야들로 양국 강점을 살려서 서로 보완해주면 두 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에도 기여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예.
또 인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2022년을 상호 양국 방문의 해로 정하자는 문 대통령 제안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리 총리가 답했습니다.
예, 사드 때문에 그동안 끊기거나 줄었던 경제 협력을 다시 이제 확대하기로 두 나라가 뜻을 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 사드를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는 시각에 대해서 리 총리가요. 일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투자 환경이 악화된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중한 관계가 더 발전하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리 총리는 곧 동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한 관계의 봄날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양국 관계 회복을 낙관했습니다.
예. 또 두 나라의 일본을 더한 한국, 일본, 중국 간의 3국 정상회의도 추진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하고요. 북한 핵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 제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중국 방문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흘째 날 어떤 일정을 진행을 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리 총리 면담에 앞서서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의회와 정당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장 상무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 회복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측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 불가와 비핵화 원칙 견지 등 한반도 안정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중 정상 외교 와중에 중국 측 경호원이 문 대통령의 수행 기자를 폭행한 사건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베이징 행사 현장을 촬영하던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인력에 폭행당해서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전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뭐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루 대변인은 한국 측에서 주최한 행사이고 경호업체 고용 역시 한국 측에서 했기 때문에 조사의 주요 주체는 아마도 주최 측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뭐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사에 협조하겠고 또 관련 조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을 이었는데요. 한국 언론은 이 중국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일부 시민단체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의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예, 관련 보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요. 다만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요. 오늘 이 한국 사진 기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기자들의 무리한 취재 행위가 정상 외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적으면서요.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국 취재진이 백악관 집기를 넘어뜨릴 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하라라고 소리쳤던 일을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사람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의 유전자 정보, DNA와 지문을 비롯한 다양한 생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예.
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5월에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여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생체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예.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어떻게 모은다는 건가요?
전 국민 신체 검사 명목으로 생체 정보 수집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신체 검사를 주관하는 당국은 공안과 보건국 두 곳인데요. 이 공안은 신장 주민들의 사진과 지문, 이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모으고 있고요.
예.
보건국은 혈액형과 DNA를 수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2살 청소년부터 한 65세 노년층까지 남녀 모두 신체 검사 대상인데요. 정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주의 대상에 오른 인물의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체 정보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수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생체 정보를 모으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이 감시 목적이 큰 걸로 휴먼라이츠 워치 측이 지적했는데요. 위구르 쪽은 이슬람 계열로 중국 주류 사회와 역사적도 문화적 배경이 크게 달라서 분리 독립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지역의 반체제 인사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이 생체 정보를 통합 자료망에 저장하고 있다는 게 휴먼라이츠 워치의 판단입니다.
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 워치 중국 담당자가요. 전 주민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을 크게 침해하는 거라면서 특히 이런 행위가 이 무료 신체 검사로 위장돼서 진행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휴먼라이츠 워치의 발표가 허위라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지역에서 실시되는 신체 검사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체 정보를 자료망에 모으는 사례가 있을까요?
있긴 하지만 대상이 다르죠. AP통신의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이 1280만 명의 범죄자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모두 범죄자들로부터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채집한 것들이어서요. 4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DNA를 모은 중국의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이런 유전자 수집 행위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먼라이츠 워치 보고서에서요. 중국 당국이 최근 3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첨단 DNA 분석 설비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신장 일대 이슬람교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FCC 연방통신위원회 이사회가요, 이른바 망중립성 관련 규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5명 가운데 아지트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명 이사 3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지명 이사 2명은 반대했습니다.
예.
이 파이 위원장은 원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였는데요.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이 공화당과 같아서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그 요금에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이 망 중립성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인터넷 통신망 업체, 어떤 회사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미 전역에 통신 회선을 깔아놓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이 거대 통신 회사들이 해당합니다.
예.
반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유리한 건가요?
네, 뭐 짐작 가능하지만 이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네.
이들 통신망 업체는 연방정부가 부과한 망 중립성이 대규모 설비 투자와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이를 없애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 FCC 결정으로 고객들에게 통보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령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웹사이트 접속에는 요금을 더 물릴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더 내면 특정 사이트의 접속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특정 사이트 접속을 또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모두 금지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쓰는 일반 고객이나 또 인터넷 뭐 동영상, 콘텐츠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한테는 불리한 그런 내용이군요.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업체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어제 트위터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 FCC의 결정에 대항해 싸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뉴욕주와 워싱턴주가 FC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예.
그 밖에 인터넷 업체들과 소비자 단체들도 이 소송 대열에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6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는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역시 영하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2년 넘게 중단했던 이집트행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맥심 소콜로이 러시아 교통장관은 오늘 내년 2월부터 모스크바 카이로 항공편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폭탄 테러로 추락한 사건 이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 224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소콜로이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이집트가 조만간 보안 지침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모스크바 카이로 직항편은 내년 2월 초쯤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 영국도 지난 2015년 IS의 테러 공격으로 샤르멜 세이크를 오가는 이집트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태국을 방문 중인 조셉 윤 미군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샘윤 특별대표는 오늘 방콕에서 대북제재와 함께 직접적인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이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대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며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하며 북한도 자성남 유엔 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시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국제공항으로 발사한 미사일 파편에서 이란제 미사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은 충돌이나 테러 조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멈추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냉전시대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기술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도입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계속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은 유엔 중재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주 동안 제8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 회담을 마쳤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황금 같은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러리즘 문제 이외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의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을 테러분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